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새해 초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묵은 년은 갔습니다. 새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올 한 해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오랜 세월 교회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요약판 정도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그게 아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이야말로 모든 복음서의 기본이 되는 원조 복음서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20세기 들어서 마가복음에 대한 신학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또 구조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농축의 복음서, 엑기스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저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을까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이는 집이면 큰 집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꽤나 부유한 축에 속하는 부잣집 도련님이 마가였을 것입니다. 이 마가가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여행에 나서지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부잣집 도련님 고생도 안 해봤으니까 선교여행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가하고는 앞으로 선교 같이 할 수 없다고 배척했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아저씨뻘 됩니다. 친척입니다. 조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막 굉장히 논쟁을 격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우리는 따로따로 사역하자, 갈라서급합니다. 마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하였고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를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비서 겸 통역관으로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겪어보고 마가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놀랍게 자라났어요. 왜 이 중도 포기자요 실패자요 변절자인 마가를 하필이면 베드로가 받아주었을까? 베드로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많이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신앙의 변절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마가의 아픈 과거를 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납합니다. 베드로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마가를 용납합니다. 베드로의 사랑과 관용 속에 마가는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마가를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마가복음은 바로 마가가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틈틈이 기록한 책들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쓰긴 썼지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서는 베드로 복음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무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마가 다 크게 넘어졌다가 시험에 빠졌다가 회복되어져서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 사실 이 복음서는 우리하고 더 친근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공감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복음서다 이거예요. 실패자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숨어 있습니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복음만의 그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매우 선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 이 복음이 뭘까? 여기 대해서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복음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는 그 한마디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인생을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건 뭘까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도 분명히 신앙의 내용에 포함됩니다만 그것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한다고요?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대단하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별 도움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정립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섬기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그 시작과 같은 의미입니다. 출발점,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사람이 하는 일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불순종입니다. 죄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진 인간의 시작,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 시작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결국은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선하고 아름답게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결론도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이 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전후에 그때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20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역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9년 전쯤에 쓰여진 헬라어 비문이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총독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숭배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를 숭배하라, 이런 취지의 비문인 거예요.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라고요? 그런 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런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황제를 복음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로마 중심의 세계 평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그 시기에 그 로마 황제를 통한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일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이걸 분명히 하고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파견한 인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또 세례요한을 광야의 소리랍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인류의 문명이 번성하는 당시의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명과 소리들이 다 제거되어진 절대 고독의 자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진앙지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과 소리가 가득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유가 있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가득한 곳에는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독의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명과 욕망의 소리로 가득한 곳은 언제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부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대면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자리,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병들어 투병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복음의 중심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글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참 이쁘더라고요. 지난 한 5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를 하는데 한 4일째 정도 저녁에 막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받고 참 감사하다고 내가 답장을 보내면서 참 부럽다 이 친구. 왜요?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그 금식기도하는 절대 고독의 자리, 세상의 소리도 뒤로하고 세상의 모든 문명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저를 통하여 펼치실 때 하나님 앞에 그저 한 영혼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며 단독자로 서서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실패한 자리, 아픈 자리, 고통하는 자리, 주변부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광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온 이스라엘이 막 영향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나름대로 추정하기를 아마 그때 당시에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30만 명쯤은 될 거다. 저도 지금까지 세례 준 사람이 1,000명이 안 될 건데 요한이 30몇 명 가까운 사람을 세례 준다. 엄청난 스케일의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이런 회개운동을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회개를 통하여, 죄에서 떠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 같고 왠지 계속 눌리고 침체되고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실마리를 못 찾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하세요. 아, 목사님,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요,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런 수준 낮은 회개 말고, 뭐 강도 짓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해서 회개하는 그런 수준 낮은 회개 말고, 그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감당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세요. 이 회개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1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장 성공적이고도 복된 한 해를 예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회개함으로 시작하세요. 조금 일상에서 떼어놓으세요. 시간을 정하든지 교회로 나오든지 기도원을 가시든지 회개에 집중함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도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온 나라를 회개 가운데로 이끄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나는 멜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 얼마나 뒤에 오는 사람이 능력이 많길래. 세례 요한은 회개의 능력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죄에서 떠나는 회개의 능력만이 다가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죄를 구체적으로 이기고 죄를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회개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구체적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모든 예수님의 능력,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게 사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복음을 실제로 맛보는 핵심은 뭐냐?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결과적인 선물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복음하면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 이게 복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정도로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오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 변화의 과정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인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크게 한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금 우리 삶의 새로운 각성,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임합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정죄당하고 별 볼일 없고 한심한 자처럼 나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하늘이 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졌다는 것과 열려졌다는 다릅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그 헬라어 어원이 스키조라고 합니다. 스키조. 그건 찢어졌다는, 찢어진다는, 찢어진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이 표현은 뭐냐,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왜 마가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너희들도 나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일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때에 이러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복음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 누리고 있는 복음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늘이 어떻게 찢어졌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휘장은 바로 육체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늘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를 열어주시고자, 이 복음의 놀라운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이러한 놀라운 대가지불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하늘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이 땅의 길, 사람의 길에서 복음을 찾다가는 결국은 허망해지고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학장을 지냈던 알렉산더 교수님이 40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1851년 10월 달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임종시에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소천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온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올 한 해 여러분 누구와 무엇과 씨름하고자 합니까? 예수님하고 씨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본으로 가르치시는 대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씨름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는 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믿고 먼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끝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